이번 주간에 수요일 밤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그 다음날 새벽에 또 국회에서 해제하는 결의를 하고 또 하루 건너서 어제 토요일 날 탄핵안을 소추했지만 정족수가 부족해서 부결되는 등등 이 3일밖에 안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쭉 그냥 제가 요즘 그렇게 뭐 정치나 뉴스 잘 보지 않는데 동문회에서 이렇게 소식이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서 하루 종일 우울하고 되게 이제 슬프고 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소망이다. 이런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쏟고 있을 때에도 아무 맥도 못 추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야, 교회가 소망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장례기념주의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여러분 나누는 것이 또제 책임감 있는 말 같아서 교회가 소망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장례기념주의를 맞아서 겸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의 특징들이 있어요. 아, 참 나라가 안정적이고 정치도 잘 이루어진다 했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투표할 때 투표율이 낮은 거죠. 왜 그럴까요? 잘하니까. 잘하면 신경을 덜 쓰잖아요. 못하게 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큰일 났다 싶으면 괜히 자기 일손도 놓고 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아무리 바빠도 투표장에 나와서 바꾸자 뭐 이런 마음으로 자기 투표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나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정치가 잘 이루어지면 잘하니까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게 되는데 저는 온 국민이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라로 보면 좋지 않는 현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평범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하루에도 수없이 그 비디오를 보고 TV를 보는 것은 그만큼 좋은 나라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 저희 여러분도 같은 세대, 뭐 저와 같은 비슷한 세대잖아요. 세대를 거쳐오면서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뭐 오랫도록 혼란스러워 있었고 저마다 다 예민해져 있는 것이었는데 한때 한참 심했을 때 저도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또 관심 없던 역사나 뭐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지만 근데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리시킨 게좀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뭐 여전히 나라가 어렵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걸 언급한다 치지만 저는 일절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았었어요. 그것은 뭐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피하려고 도피하는 마음으로 비겁하게 행동했다기보다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나름의 어떤 정리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집중했던 게 있었죠. 뭐 오늘 또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지만 너무 여러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또 교회가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나름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것인가 이것이 그리고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이두 가지를 좀 구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것과 중요한 것의 어떤 구별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두 세계 혹은 두 세상에 살아요.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쭉 진행해 온이 세상. 물론 제가 들어와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뒤틀려지는 이런 세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뒤틀려진 세상을 해결하겠다고 구원자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새로운 세상이 왔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이 세상 진행되어 온 나라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나라이기 때문에 통치자도 있고 그 나라의 정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은 이념이라는 생각을 해요. 나라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가치 모든 것. 나라이니까. 그래서 복음이 단순한 예수 믿고 좋은 세상 간다라는 아주 1차적인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바꾸어낼 수 있는 이념과 사상과 체계가 있다, 저는 생각을. 그 정도로 광대하고 깊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나라에 걸쳐서 우리가 살죠.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예수님 오신 후부터 시작된 저 세상, 이미 도래했지만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 세상.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끝나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새로운 세상은 완성되죠. 일시적인 것은 절대적일 수 없죠. 영원히 갈 그것이 우리에겐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두 세계를 살고 두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는 천당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산 속에 들어가서 언둔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시죠.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거 아니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듯이 호들갑을 들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쑥 들어온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국민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태도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미 몸담고 살아온 이 세상에서 많은 영역이 다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영역은 정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어떤 자기 오피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정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삶의 중요한 부분을 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특별한 어떤 정치, 첨예한 정치 어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문제지, 정치 영역에서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떤 당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중요한 우리 삶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영역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이 땅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는, 옛날부터 진행하는 이 세상에서의 제일 중요한 영역은 사실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보면 우리가 힘든 나라이라면 아프리카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전 세계 NGO가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아프리카를 돕고 후원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뭐 그런 NGO에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아프리카 나라를 이야기 들어보면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참 많아요. 개발만 잘하면 얼마든지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럼 개발하지 왜 안 하지 싶지만 개발이 그냥 되나요? 도로도 내야 되잖아요. 개발하려면 뭐 싣고 날아야 되니까. 그리고 땅을 팔려면 뭔가 이렇게 기구도, 비싼 기구도 꽂아야 되고, 뭐 엄청난 게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죠. 그걸 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 정치인들이, 타락한 부패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정치를 하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많나요? 자원이 없어도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듯이 아프리카는 더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빈곤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NGO들이 수없이 돕지만 그 NGO의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정치가 잘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지름길일 수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런 후원과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해야 되지만, 불쌍한 그 국민들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이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세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절대 무관심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그 중요한 정치가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가져왔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비로소 속하게 된 또 다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통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얇은 서신이죠. 빌립보라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이고 성경에 보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어요. 로마는 저 지도로 보면, 저 그리스로 본다면 저 옆에 구두처럼 생긴 거기가 이태리, 거기가 로마잖아요. 근데 한참 떨어져 있는 빌립보에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거는 이 로마 제국을 세울 때 피땀 흘려서 싸웠던, 수고했던 장군들, 군인들이 많았어요. 수고한, 공로가 있던 그런 장교들을 그 빌립보에 휴양지, 요양같이 계획도시로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한 거죠. 바울이 전도한 내용을 사도행전 읽어보면 유일하게 회당이 없던, 그래서 시내가의 기도처를 찾아갔던 곳이 빌립보였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거기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로마의 유행과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법을 존중하며 실현하며 살았던, 고국 로마를 그리워하고 살았던 시민권자들이 모였던, 엘리트들이 모였던 것이 빌립보 도시였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썼는데, 바울이 당연히 빌립보서를 보면, 원어로 보면 너희가 로마 시민이라는 로마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프라이드보다도 예수를 말미암아 들어온, 예수를 믿어 소속된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 프라이드를 가지며, 그 하나님 나라도 정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시민 생활을 하라, 막 그런 요지로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런 걸 봐서도 일관되게 우리가 두 나라의 세계에 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절대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우리가 지지하는 이 땅의 통치자도 정당도 다 끝날 일이지만, 그분이 오시면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백성인 교회만 남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시민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되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와 지금 현재 그가 이해를 못해서 어리석게 보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거듭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이면, 그 중요한, 절대적이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 시민의 그 관계성까지 깨트려가면서까지 내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뭐며, 그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종의 하나님 나라 정치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배워야 될 복음이며,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해야 될 어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이죠. 절대적인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요약했다고 말하는 교훈의 책이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7장까지 이르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친 훈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2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헌법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만 본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죠? 비슷한 말 같이 보이지만 또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이란 이 특별한 이 소재를 왜 썼는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너희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산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죠? 세상의 운명이 너희 손에 달려있는 거야.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망가지고 어두워진다는. 그래서 세상의 운명은, 다르게 하면 세상의 소망은 저 헤롯 궁전이나 총독에 있는 당시의 대단한 정치 권력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세상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내 제자, 하나님 나라 시민인 너희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기관이 있죠. 그렇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요. 수많은 실직자들,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사회에 소외된 자들, 전혀 세상을 바꿀 만한 힘도 권력도 없는 그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너희 손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놀랍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마 조롱하고 비웃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단편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에요. 인류 역사를 조금만 살펴도 교회가 왜 소망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사는 대륙을 하면 우리 유럽을 꼽죠. 또 미국을 꼽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500년 전만 해도 절대 빈곤층이 유럽의 절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수많은 사람들 오랫동안 내려온 그 노예처럼 살았던 지역이 유럽이었어요. 길지도 않아요. 500년 전에 그런 대륙이 이 유럽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유럽이 잘 사는, 뭐 정치적이든지 경제적인 것이 모든 부분에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잘 사는 대륙이 되었을까?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동해가지고 지금의 미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미국에 좀 본받고 싶어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일본이든지 우리나라든지 그 중에 반쪽이지만 공산국가지만 중국까지 뭔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 빈곤을 대치하고 이렇게 부강하게 뭔가 살기 좋은, 그래서 저마다 수많은 중동인 사람들이 보트 타고 유럽을 향해 오고 남미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계선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고 이 아시아 전역에서 코리아 드림을 지키고 이렇게 한국을 몰려든 이런 현상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놀라운 잘 사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냐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인류에 있었냐 하는 것이에요. 이 변화의 결정적인 것은 1600년 초에 있었던 유럽에서 치열한 종교전쟁이 있었어요. 즉 오랫도록 아주 독재 시스템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군대처럼 움직이는 가톨릭 시스템 하에 이루어졌던 유럽 대륙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1500년 초에 루터 또 그 이어서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 시작된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 원래부터 믿었던 가톨릭 그 정치 체계와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종교개혁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걸 그래서 종교 간의 전쟁이라, 종교 전쟁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바보같이 종교가 문제야, 종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었어요. 단순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무 문외한처럼 그냥 무조건 의식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체계 속에 오랫도록, 그리고 그 체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이달린 그 시대에 마치 종교개혁자들이 나와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말하고 개개인이 너무 중요한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 예수만 믿으면 될 수 있다는, 즉 예수를 내세우는,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런 놀라운 자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개신교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알듯이 개신교가 승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의 존중,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개개인이 열심히 개인이 일하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부유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개개인들의 투표가 존중받는, 여자가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영국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그때 그 전쟁 때문에, 특별히 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전부라고 말하는 그 개신교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 안에 이런 개인이 열심히 하는, 개인이 존중받는, 집에 기르는 강아지까지도 존중받는 이런 세상이 유럽 안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요. 그러나 그들도 압제했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미국을 건너갔고, 미국에서 그 다시 문화를 이루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한국이 받아들이고 일본은 그 시스템을 좀 받아들였지만 중국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 절대 전 세계가 절대 빈곤으로 허덕이고 죽어가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몇백 년만 해도 온 대륙이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조그만 역사를 봐도 바로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크리스찬들이 각 영역에서 특별한 정치 세력을 이루지 않더라도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크리스찬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과 가치를 가지고 살았었을 때 사회 전역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교회에서만 생각하는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를 봐도 전 세계를 먹여 살린, 전 세계를 자유케 한, 전 세계를 풍요롭게 하게 한 그 주역을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교회 안에서만 경배받을 뿐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위대한 인물이었고, 그분을 따르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그분을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정치를 하면서 시민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다. 단순한 종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이며 단체며, 그리고 집단적으로 기독교가 집단화 뭐 파워를 내겠다는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집단적이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 당시처럼 별 볼 일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단체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면 마치 토양을 바꾸듯이 사회 전반의 문화와 토양을 바꾸기 시작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정치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좋은 경제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각자에서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헌신으로 각 영역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집단적 행동을 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거는 카톨릭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보면 개신교는 왜 되는지 모르겠어, 한 사람이 좀 총대를 매지, 그게 개신교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것이에요. 오합지졸처럼 통제하듯이 군대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개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그 놀랍죠. 아무도 통제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데 근원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혁명, 이게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지만, 아무리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수많은 대통령 거쳐왔지만 그게 그거예요. 물론 좀 더 좋은 대통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교회다. 교회가 제대로 짠맛을 내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예배니까 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바뀌고, 수없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근원적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소망이다.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차이 나는 삶을 사느냐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기에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소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그것에 대해서 소금과 빛이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소금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짠맛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버리고 짓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짠, 즉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과 뭔가 구별된, 같을 수 없는 뭔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소금에 비교한 것이에요. 빛은요, 빛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빛은 감추면 안 되고 드러내어서 산 위에 있는 마을도 다 보이게 만들고, 빛이 비치면 아 저기에 마을이 있구나, 빛 때문에 그 어두운 저 깊은 산골에도 마을이 보이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빛이라는 것은 감추지 말고 덩굴에 탁 눌러서 쫙 비추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저 산속에 다 종교처럼 언둔하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곳에서 영향을 미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어떤 교회의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소금은 교회의 정체성, 아이디에 대한 이야기라면, 빛은 그런 아이디를 가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굳이 영어로 말한다면 소금은 We are called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빛은요, We are sent out into the world. Sent out. 우리가 밖으로 나가 in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실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짠맛과 관련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차이 나는 하나님 나라 정치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다른 거, 짠맛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영역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야 돼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상황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시민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팔복과 관련해서요, 이 오늘 빛이다 소금이다 한 말 바로 앞에 여러분 흔히 아는 팔복이 나와요. 이러이러한 사람 복이 있다 하는 여덟 가지 복 있는 사람의 부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 팔복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해요. 이 팔복에 나오는 하나하나는 크리스찬들의 덕목이다. 크리스찬들의 뭔가 변화된 삶에 대한 어떤 변화된 어떤 좋은 행실과 관련된 그게 마음의 변화든지 행동의 변화든지 인간의 어떤 그 뭐죠? 덕목, 좋은 어떤 행위, 이런 관점에서 이 팔복을 해석해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래, 마음이 가난해야 돼, 정말 겸손해야 돼, 하나님밖에 없다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 그리고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걸 슬퍼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막 대들고 싸우고 복수하고 정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품어주고 또 용서하고 이런 소프트한 부드러운 제너러스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라는 어떤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행실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달라스 윌라드는 위대한 신학자도 말을 했지만 특별히 성경만 본다면 누가복음 버전만 보면 팔복과 관련된 비슷한 구절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든지 슬피 운다든지 또 얼을 줄이고 목마르거나 온유하다는 이 표현들은 어떤 좋은 덕목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은 실제 가난한 걸 말해요. 실제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뭐 죄를 회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슬퍼 울만한 사연이 있는 슬픔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어뢰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정의는 없나?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니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온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시편 같은 데 보면 달라스 윌라드가 잘 연구했는데 찌밟힌 심정, 지근지근 강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찌밟혀버린 망가진 마음을 온유란 표현을 썼어요. 빼앗긴 거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빼앗긴 너희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팔복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가난하다 너희들 진짜 가난하다. 실직자들, 취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직장 찾기 어렵고 먹고 사는 게 막막한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 가난해. 그렇지만 복이 있어. 왠 줄 알아? 이 땅에서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가난하지만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쑥 들어온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니까. 이 땅의 나라는 어렵지만 지금 들어온 하나님 나라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까 너 행복한 것이야. 그리고 슬퍼할 일이 많고 부모를 잃거나 혹은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뭐 고아가 됐거나 많은 아픔의 사연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은 너희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행복한 것이야. 억울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뭔지를 그 복음을 경험하면서 그 원통함을 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짓밟히고 빼기 없어서 당하기만 하고 빼앗겼던 너희지만 그러나 이 땅의 빼앗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기업받을 사람이 되었으니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부강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절대시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원하고 바라고 뛰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절대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이 땅에서 가난하더라도 이 땅에서 빼기 없이 당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 슬픔의 사연이 많고 날마다 생각하면 두 눈에 눈물 흘러는 그런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칠지라도 이 땅의 나라에서는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너희들은 그런 모든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인 세력을 이룰 수 없는 찌질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괜찮다 It doesn't matter. 세상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It doesn't matter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더 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들어온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됐으니까. I don't care. 조금 흔들 뿐이지. 조금 슬플 뿐이지. 이 고통을 내가 평생 이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이 관계를 맺었으니까 평생 이 짐을 지고 갈까 싶어서 그래서 한심스럽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나 싶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살만하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더 큰 나라가 내게 임했다.
아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태도는 그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호들갑을 떨고 세상 끝났다고 말하고 나라 망했다고 말하며 극단적인 말들을 해 쏟아내지만 우리는 두려운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지만 그러나 It doesn't matter. 하나 나라가 절대적이고 영원한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 나라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같은 것을 가장 잘 리얼하게 정리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 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치열한 세상의 정치가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태도는 너무나 명백한 거죠. 이게 중요하지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절대적이지 않는 것에 목숨 걸듯이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세상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난에 처해도 슬픔의 사연에 있어도 자기 삶을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게 나는 하나님 나라를 그가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갈등의 순간에도 It doesn't matter, I don't care 할 수 있는 그 당당함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을 밟고 다스릴 수 있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왔던 복음이 실제로 그 발 앞에서 실제로 고통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셨으니까 그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차이 나야 된다. 크리스찬은 어려운 상황에서 막막한 상황에서 크리스찬은 차이 나는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차이 나야 될 영역은 인간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에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큰 이슈는 결국 환경의 문제요 그리고 사랑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해요. 여러분 산상수훈 5장부터 조금만 읽어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어려울 것 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이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되게 좋은 말이죠. 너무 감동스러운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좋은 말만 같아요. 실제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말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적당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 죄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끝까지 싫어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인지도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죽이러 들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예수님의 삶의 태도에서 너무나 당대의 소위 말하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무리 사랑하지만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적당히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같은 커뮤니티를 형성할 만한 의미를 담은 식탁 교제를 했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장녀들의 친구라 그렇게 놀림받을 정도로. 무슨 말이죠?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 기준이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사랑할 사람, 안 하는 사람 진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들이 규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규정했던 사람들을 룰을 어겨가면서 경계를 넘어서 가면서까지 그들을 그렇게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행동들이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급한 병도 아니고 월요일날 고쳐도 될 것을 굳이 우리 식으로 하면 일요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급한 병은 아니면, 급한 병 아닌 것을 고치는 것은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안식일에 왜? 올해 또 38년 동안 또 손이 굽어 있으면 뭐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폐모 될 것을 굳이 왜 안식일에 그거를 패고 막 일을 하고 막 들고 나가라고 그러고 이런 일을 하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보기는 하루 지나면 될 일이지만 그 병을 가진 장애를 안고 수없이 자존감 추락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괴롭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장애의 우들을 생각해 보면 더구나 안식일이면 안식을 줘야 될 날이니까 그에게 안식일을 안식답게 하기 위해서 그 병자를 그날에 고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규정과 규칙과 수많은 룰을 사람을 판단을 삼았지만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그렇게 스파클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같은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상하죠?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사랑은요, 미움 받을 정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런 애들하고 네가 왜 친해? 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하고 친하다 하면서 미움을 받을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나를 왕따시킬 정도로 지나칠 만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이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렇게 사랑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과격한 사랑이었다, 급진적인 사랑이었다, 레디컬 러브였다,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사랑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도 안 되는, 듣기는 좋지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은 적당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급진적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영윤리에 사로잡힌 정치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정오와 분노를 일으키면서 집단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그 운동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마르코스의 제자들은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사역을 계획해서 긍휼과 눈물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 이것이 메인이니까. 가격한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오리를 가고 빼앗고 하는 가운데서도 더 급진적인 사랑으로, 그게 사랑을 응하면서 불법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정오와 분노 속에서 우리가 사생활을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마르코스 제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수많은 인간간의 갈등 속에서 급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까지 팻나르게 하는 그것에 같이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엄청난 그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정치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행동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바꾸는 거예요. 집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각계 사회 각 영역에서 그렇게 크리스찬이 살면, 과거에 유럽이 그렇게 바꿔졌듯이 우리가 모든 삶의 저반에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건강한 토양 위에 좋은 정치가가 나오고 경제가가 나오고 교육가가 나오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요란하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근원적으로 세상을 바꿔내는 사람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는 그 같은 은혜를, 혁명적 은혜를 가져온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영접한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확신했기에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만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시민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는지를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성령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그렇고 너무 정치적이 된 것은 복음이 너무 얄팍한 것이에요. 너무나 얇은 것이에요. 광대한 인연과 사상과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이런 거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함몰되어서 양진영이 나누어지는 이런 엄청난 얄팍한 너무 수둔나던 크리스찬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실현하고 짠맛도 없이 버려지는 소금같이 살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각자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내면 각의 인류 역사가, 유럽의 역사가 보여줬듯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런 한 분 한 분들, 그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겠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정치에 대한 누구의 견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당이 승리하든지 관계없이 근원적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었던 것은 결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큰 공헌이 한국 역사를 조금만 연결해보면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결국 한국 사회 전체 유일한 소망이 될 사람은 누군가? 국회도 행정부도 아니라 중요한 기관이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회가 이래 제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의 멤버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정치가 뭔지 부단히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리는 것이요. 아주 엄밀하게 조용히 다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요. 긍휼과 사랑과 눈물로 바꿔버리는 것이요. 그런 교회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놀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교회와 함께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